구약성경 1061페이지 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봐야 되니까 근데 길어서 16절에서 2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번이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랐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애매하죠? 근데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난주 말씀이었던 11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이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도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서 56장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요새로 따지면 주일 성수 같은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고자나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받아주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고자나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제외한 자들이 이방인들이고요. 요 고자는 누굴까요? 고자는 생명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과 노력과 열심을 해도 하늘에 속한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고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해내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맨 끝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자나 이방인이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개종하면 물론 성전 가까이는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혹 성전 그림이 있으면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한정된 구역까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고자든 이방인이든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자든 생명을 산출하지 못하는 자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뭐죠?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뭡니까? 모든 자들에게 문호가 개방되는 거죠. 다 주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성전을 청결히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3절 초반부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여러분 그 인쇄물을 보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씀 위에 내 집은 할 때 거기 기억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는 니은 돼가지고 성경 밑에 기억과 니은을 찾아가면 이사야서 56장 7절과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함께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 했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도둑의 소굴이라 했고 여기 강도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뭡니까?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뭐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강도고 도둑이란 얘기예요. 왜 소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소굴이에요.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다 뭐예요? 강도 아니면 도둑이에요. 강도 아니면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심보고 도둑의 심보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런 성전은 심판을 받아 파괴되어야 하기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그곳을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이 구약에도 그랬고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함으로 두 개의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므로 그때나 옛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였던 얘기입니까? 다 강도고 도둑이고 그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이 뭡니까? 그들의 소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의 소굴에 모여서 도둑의 소굴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강도와 그 도둑이 다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다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16절에 그런즉 너는 예레미야죠. 이 백성, 이 백성이 뭐죠?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계적으로만 전달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마치 녹음해가지고 틀어주듯이 기계적인 전달이 아니라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 중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보고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메뚜기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을 보고 그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자가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에 대하여 때로는 백성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같은 거죠. 중보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그 땅의 풀을 다 뜯어먹게 하는 계획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4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불의 환상도 결국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도 또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돌이키십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란 건물이 바른지 아닌지 추가 달린 측량자와 같은 것이죠. 혹시 보셨는가 몰라요. 줄을 쭉 달아갖고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림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바르게 지어졌냐 세워졌냐 이걸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이 다림줄 환상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누가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지어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아모스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환상을 연달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메뚜기, 두 번째 불화환상 때는 아모스가 간구해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셨는데 세 번째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아모스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도 중보자적인 기도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뭘 합니까? 중보 기도가 성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만이 중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누구예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는요? 사람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게 발음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선지자들의 중보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마치 자신이 중보자가 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선교에서 발행하는 그 선교지에 자기들이 중보 기도한 죄를 회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회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중보 기도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셔야 하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마치 중보자가 되는 양 착각했다는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죠. 총회에서도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녀봐서 아시지만 교회마다 중보 기도팀이라는 게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중보 기도팀이라는 게. 중보 기도는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의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의 100% 제가 알기로는 자기 뜻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뜻을.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또 우리가 하는 중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이죠. 아까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데 왜 그들이 도둑이고 왜 그들이 강도입니까? 자기 위한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까. 다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한 제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지 말라. 어디서? 강도에 소굴된 이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강도 짓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의 소굴을 이러한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더 큰 강도 짓을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 말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이 가증한 일이 뭡니까? 강도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강도질과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바알 숭배의 연장선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심판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른 시대에도 동일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심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딱 들어있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그렇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로 지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율법 가운데 아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심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 월삭인 매달 첫째 날, 일일날, 일일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월삭 예배, 월삭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퍼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심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시대나 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부지런히 절기와 또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며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언제 월삭과 안식일이 끝나서 거짓 저울로 즉 속임으로 장사하여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없어요. 뭐만 남은 겁니까? 껍데기만 그냥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아 이거 언제 끝나지? 뭐라고 합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그리고 뭐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심없는 자를 사며 신앙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속마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속이 이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왜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본능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뭐라는 것도 오직 목적이 뭐냐?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 궁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에도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했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으므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 온통 우상 숭배인 겁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가루로 반죽한다는 건 뭐 누룩 없는 빵을 만들든 뭘 만들든 그걸 만들어갖고 누구에게 바친다고 합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는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이방신들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섬기는 겁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에 동원되는 거야. 이들이 여호와를 경노케 하기에 이들을 위하여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도 아까 아모스가 세 번째 기도 안 했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들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붓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범죄는 사람들이 하였는데 왜 짐승들과 들의 나무들과 땅의 소산에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뭡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피조물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 이런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도 섬겼잖아요. 산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뭐 바다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겼죠.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죠. 거기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신. 뭐 원숭이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소의 날이 있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물어보죠. 이 햄버거를 먹는데 이 고기는 소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이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피조물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신처럼 여기니까 심판에 버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명백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약시대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를 알려주셨고 이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종교성이란 구약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인생이 성공하자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비법, 기도 응답받는 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세상에 그런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글 쓰고 책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희생과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열납지 아니하고 너희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한 명령은 하나랍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드란 얘기예요. 말씀드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순종이라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 말씀으로 하면 뭡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얘기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선자를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많은 행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뭘 보내는 겁니까?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자가 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듣지 않는다잖아요. 안 들어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한 자들이라. 그렇게 많은 선자를 보냈는데 그 조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를 많이 보낸 적도 없어요. 모세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러고 끝났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 멸망할 요 시기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많은 선지자들에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양쪽 다 듣질 않죠. 그래서 두 나라 다 멸망을 받죠.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말이죠.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맨 끝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겁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리, 믿음 같은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상만 가득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뭐만 나옵니까? 거짓만 나오는 거죠. 강도와 도둑의 소굴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리며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겠습니까? 언약이 결국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인데 근데 강도의 소굴로에 모여있는 그들 강도며 도둑된 자들의 그들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사라졌다고요? 진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진실이 입에서 나오는 건 성경 마태복음 뭐라고 됐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들어도 이 사람의 속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기뻐하심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뭡니까? 사리사욕이죠.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동원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물도 안 받겠다고 그러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건 다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뭡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둘째 사막에 해당되는 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파괴되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탐심의 말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마을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왜? 그분들의 기도는 100% 진리고 100% 믿음이니까.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에서 거짓이 아니고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누구한테요? 우리에게요. 그분들한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분들의 뜻대로 응답하시려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걸 알아듣고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은 우리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도둑질 같고 강도질 같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진리와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 그 제공한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원인은 그분이 제공하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린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가 은혜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는 신약의 사람들마다 알겠지만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알기 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붙들고 내게 나오는 자는 받아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죽게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열린 귀로 말미암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는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매 순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그게 기도예요. 그런 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집에 거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그것이 은혜로만 되고 아직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건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닙니다.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룩한 우리 주님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간구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입술의 열매, 즉 하나님 안에서 진실과 진리와 믿음의 강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3장 1절, 2절, 4절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심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사절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보낸 참 선자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오직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과 도둑의 소굴로 만든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 뜻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까지 동원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고자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더 이상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없고 심판이 확정되었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외치는 자들의 해라. 주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 하셨고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강도였고 우리가 도둑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진정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우리가 미처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간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거룩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바 되어 진실되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것처럼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도의 소굴과 도둑의 소굴된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응답되어 영광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봅니다. 하나님